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금요 청년 집회나 수요 성경 모시 안에 사도행전을 강연을 해나갑니다. 올 초에 사도행전을 나눴을 때 2014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뵙게 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저는 강의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저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그분이 설교한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말해버렸네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같은 본문을 저랑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분명 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조하는 이유는 창고에서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같은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우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강 목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계시를 봤다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다행히 이 본문은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직전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과 담임 목사님이 주목한 부분이 다른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하면서 알렉산더 제국의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BC 64년경에 로마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터키의 영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약 한 달쯤 전에 요세푸스의 글을 읽으면서부터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읽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생성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분명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조성한 도시인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의 전초 기초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지? 지금은 무슬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찬란했던 기독교의 한 역사를 장식했다는 것 외에는 성지순례 상품, 관광 상품이라는 것 외에는 기독교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의 도시의 흥망성쇠는 비독 안디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지금 미국 교회도 그 길을 흐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평양은 외세가 침입하면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과거 어떤 도시였습니까? 한양과 함께 평양 기생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활락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평양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그 평양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되기는커녕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임을 당하는 영적인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평양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들이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서 그렇다. 그리고 변질되어서 그렇다. 타락해서 그렇다. 그런 여러 가지 해답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와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 도시와 국가와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소임이 다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이었는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인지를 위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면 그들이 그들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나 속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후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오래 삽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후처인 그두라를 얻고 그 이후에 자식도 여러 명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 그 이후에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빠르게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30살에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기까지는 즉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나이가 마흔이 갓 넘어서 혹은 넘지 않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마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언제 죽느냐 하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110세에 요셉이 죽는데 40 정도 즈음에 이 요셉의 인생은 자세히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110세까지 즉 앞으로 60세 이상의 6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기록해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요셉의 인생은 빠르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모습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단순히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저편까지 인도해내는 그의 소임이 당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들고 늙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과 사명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완결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그렇죠. 특이한 게 없어야 제가 특이한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제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죽을 때. 죽고 나면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니까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자 죽음이 그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과 성자 하나님께서 자원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 한 개가 아니라 십자가 만 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맡긴 바 사명과 소임을 완수하셔서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예수님처럼 사명적 차원에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인간의 죽음과 한 도시의 흥망성쇠와 한 교회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단순한 늙고 병든과 타락과 변질과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략적 요충지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랬던 안디옥이 무슬림의 도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거에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랬던 평양이 영적인 도살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서 정한재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정한재 목사님이 제 머리를 보시면서 숱이 참 자기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감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저도 숱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근데 제 머리는 그 소임을 다하고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제발 저에게 이런 고마운 말씀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모제가 있는데 가발은 왜 안 쓰냐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은 그 소가 핥으면 그 핥은 자리에 머리가 안 난답니다.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머리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시겠지요. 근데 이런 제가 머리가 막 솟아나서 머리 감기 불편해지고 정한진 목사님이 발모제 바르고 소에게 머리 내미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얻기 힘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별 볼일 없다고 내 아들이 별 볼일 없다고 해서 키 죽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끝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룩할 수 있고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고 영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속에 살고 있고 영혼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영혼 속에 속한 것에 주요한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이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찬란했던, 복음으로 위대했던 한 도시나 교회나 한 개인이 사라져버리면 그를 통하던 복음의 물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과거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었던 게 지금 영적인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천만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양평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처음 간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그 집을 처음 갔습니다. 20년 전에 그 집을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식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뚝배기를 놨는지 그 식탁이 뚝배기에 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뚝배기가 돌로 되어 있는데 돌이 막 사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끓여냈는지. 그리고 복잡한 손님들, 그리고 낡은 인테리어들, 그것이 그냥 아, 이 집이 진짜 맛있겠구나. 그걸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또 찾아갔는데 그 집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위치가 좀 바뀌었네, 옛날과 바뀌었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집이 불이 났답니다. 이게 불이 나서 그 건너편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그릇을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장국의 맛의 뿌리는 그 뚝배기와 탁자와 그 손님들과 분위기와 그것에 있지 않냐고 주인의 손맛에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손맛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어느 식당, 어느 장소, 어떤 그릇에 내놓더라도 동일하게 그 음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장소를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서 더 넓혀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평양의 도시가 무너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도시가 지금 복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왠지 욕해야만이 지성인 같고 기독교를 짓밟아야만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지성인 같은 그런 사회 풍조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짓밟고 성도가 성도를 눌러야만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도덕성이 돋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어그러지고 목사들 한 명도 남지 않더라도 복음의 물줄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물줄기의 뿌리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위대한 도시,
어떤 위대한 교회, 어떤 위대한 위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찬란했던 위대한 도시, 복음으로 빛났던 위대한 교회, 복음으로 빛났던 위대한 위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때도 그 복음의 물줄기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 때, 인식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정작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니는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소망이 누가 되느냐 하면 납니다. 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서로 죽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둔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공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있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복음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헛된 소망이니까, 헛된 것이니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참된 생명의 물줄기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회중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들의 선교 보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50% 하고 하나님이 50% 하고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보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나갈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사라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선이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눔도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이 교회 나눔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자매를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가 백수였는데 너무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좀 바뀐 것 같다는 겁니다. 변질된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지금 네 남자친구는 백수였다가 갑자기 직업이 생기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목사가 무엇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님들의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 성취, 혹은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붙었는지, 목사들, 성도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주관심사가 된다면, 그것은 사교 집단에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에 집중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의 재산, 학벌, 사회적인 성공,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의 모습을 성도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그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남편의, 내 가족의 사업이 잘 된다, 아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붙었다, 취업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떻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었는데,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목도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본 것이 우리의 복이요,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교회에서밖에 나눌 수 없는 참된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흥망성쇠, 생로병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비록 공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안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흑과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한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하나님 생각할 때 좋은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아들한테 선물을 하길래 저도 선물을 해줘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3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회초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어떤 것을 사줄까? 이렇게 뭐 강목 이런 거는 사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사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는 크게 나는데 타격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이게 가장 아이에게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죽비 혹시 아십니까? 죽비라고 그 스님들 참선할 때 졸지 말라고 어깨 탁탁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파는 데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스님들이 참선하니까 아 절에 팔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수원에 있을 때 청년 보고 혹시 수원에 절이 있냐 물으니까 있답니다. 가자. 그래서 절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교회 마크가 크게 찍혀 있었거든요. 교회 본 거예요. 교회 마크가 크게 뜨고 있으니까, 뭐,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스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서 이제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 그 용품 사러 왔습니다. 여기 불교 용품밖에 안 파는데요. 불교 용품 사러 왔습니다 하고. 마침 그분이 또 저희 교회 옆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딸에게 너를 위한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아들은 원치 않지요. 그게 처음에는 뭐한지 몰랐는데, 아들은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되는 것들과 하나님이 안전하다 생각된 것은 정면으로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 절하지 않았다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담하고 당당하게 불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불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작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세 친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걸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동선이 그 불무불을 향하고 있었던 걸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무탈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나 내가 재산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동선이 감지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소망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생명에 대한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7살이 됐는데 악의 축을 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걸 봅니다. 공부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줄 압니다. 뭐 배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은 놀려고 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은 새벽까지 일어나고 가는 날에는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걸 안 먹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하도 희한한 걸 먹고 있길래 하더라 그게 맛있냐니까 응 불량식품이 맛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님들은 자녀들의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좋은 학교 들어갔는지 그들의 성적에 좋은 배우자 만났는지 그것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쉽게 좌절될 것들입니다. 지금 비록 변변치 않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쳐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하나님의 동선이 보인다면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잘 나가고 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동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이 내 자랑, 내 기쁨, 내 명분, 내 즐거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로 욕하는 강남의 큰 교회가 그 금사라기 땅에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사례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다. 이거 아무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성도들이 그것에 교회가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동선에 그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에만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일지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병동과 우리의 무력함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병이 들고 비록 세상에서 실패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각자가 우리 구역 식구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뿌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와 같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역사의 기한길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를 끝까지 뻗어나가게 하실 것이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에 공고함과 좌절과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